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 좋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우리 기독교 영화인데 우리 교인들의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교인들을 빼면 아마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명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독교 영화들이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더 많이 좋은 것들이 잘 이렇게 제작이 되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영화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가셔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든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예. 뭐 평소에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예. 주시는 은혜가. 이번 영화를 좀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줄 믿고, 저는 그날 특별히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갔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거고 이것은 이런 거야, 아 아까 영화 보면서 이런 거 봤지, 이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명이 잘 되든지, 또 아이 또한 그것을 본 것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혹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사 하는 마음으로 예고편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the Messiah comes, Rome will be nothing!
Until then,
the Nazarene city'd rise again after 3 days. We will lose peace and order if it's true.
Will the people believe it?
The weak will.
There will be no other gods.
Kill him.
The tomb is sealed, guarded with your life.
Tibian, Pilate summons you.
The body has vanished.
His tomb is empty.
Where has he gone?
You tell me.
Already there, proclaiming him risen from death.
The Emperor cannot arrive to unrest. We must find a body.
Home the city for bodies dead in the last week.
Take them up.
Everyone.
His disciples. Where are they hiding his corpse?
It was not his followers.
Another body, sir. Just revealed.
No.
Who told you the Nazarene was alive?
Mary Magdalene.
You're looking for something you'll never find.
Open your heart and see.
No more lies. What happened to the body?
The ropes, they just exploded.
You should have returned by now.
I have seen two things which cannot reconcile. A man dead without question. And that same man alive again.
What frightened you?
Being wrong. Wagering eternity on it.
Oh, 어떻게 볼만하지요? 예,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인 클라비우스가 방랑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 아주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서 여행자의 쉼터에 도착을 하고 그 여행자의 쉼터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인이 묻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또 꺼내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그 영화는 시작되게 되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끼워져 있던 호민관의 이 반지를 뺍니다. 이 호민관의 반지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왔던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들을 빼내어서 음식값으로 그것을 지불하고 다시 광야길을 나서는 그 방랑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모습입니다. 클라비우스가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에게 클라비우스가 묻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것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바돌로메가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라고 답해요. 그러면서 클라비우스가 또 묻지요. 그 전에는 왜 그를 따랐느냐라고 말을 해 고개짓을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사랑임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확신, 평화, 죽음이 없는 일상을 원한다는 이 클라비우스의 바램을 오버랩 시키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같이 똑같이 영화를 봐서도 이런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파악 못하고 영화만 보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졸기만 하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확신을 갖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죽음이 없는 일상을 꿈꾸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거짓,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 클라비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했고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음모를 꾸며내고 가짜 시체를 가져다가 거짓으로 포장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적 이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노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두 도망치고 모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이전에 전혀 없던 평화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놀라 떠는 일이 가득하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버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없는 일상입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제자들은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각자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클라비우스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일 텐데 그래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는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얼굴의 표정을 환하게 웃으며 밝게 하며 괜찮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이 바로 영화 속에 그려진 모습입니다. 죽음조차도 자신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죽음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음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와 관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부활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요한 것은 부활의 사실성 여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만큼은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만큼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부활만큼은 내가 긴가 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부활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분석할 사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물음에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부활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부활이 주는 평화를 누려야 죽음이 없는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식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그저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두 마리아와 살로메 등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굴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그로 인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말합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빨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하필 갈릴리 호숫가를 선택했을까 하는 거죠. 왜 갈릴리를 선택했을까? 왜 하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부활을 경험하려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위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마지못해 앉아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모든 것을 실패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향입니다. 다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실패했을 때,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결국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장담했건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들 쥐죽은 듯 벌벌 떨며 숨어 지내기에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자기들 스스로 이미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시며 여러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의 상처와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딛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 땅끝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시작은 언제나 현재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일상의 부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참뜻을 깨닫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을 다 잊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은총으로 가득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만나려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것은 겨우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왕에 부활하셨으니까 더 큰 권능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보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언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위임하실 때 먼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 연속하여 질문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한 뒤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사랑한다고 하던 고백하는 그 자에게,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본래 죄인이었고 망할 지경에 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셨고 대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하면 대개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요. 무언가 큰 헌신을 해야 되고 무언가 큰 손해를 봐야 되고 무언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관심, 단 한마디의 격려, 단 한 줄의 문자도 때로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살리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린 반드시 할 일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어제는 잊고 새로운 날들의 성실을 기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갑시다. 또한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그만 사명부터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사명도 맡기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부활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왜곡된 반응들을 일으키는 괜한 두려움의 영, 엉터리 같은 비본질의 혼란의 영들로 인해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죽음이 없는 일상을 살아내므로 당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